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대를 돌아보면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어보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희망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만 그렇게 희망적인 이야기가 우리 귓가에는 들리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것 없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면 기적입니다. 우리의 삶에 좀 기적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좀 기적이 좀 일어나서 이 답답한 상황을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적을 바라기도 하고요. 또 기적을 경험하기도 한단 말이지요. 기적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는 것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기적을 경험해 보면요. 영적인 상태가 변화됩니다. 영적인 내용이 달라져요. 저는 우리 양지원 교회의 성도들의 이 영적인 상태가 달라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적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적은 신앙의 불꽃을 피우는 신비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신앙의 불꽃을 피우는 신비. 이것은 놀라움이지요. 이것은 신비입니다. 왜냐하면 기적을 지나치게 따르는 것은 위험한 일이지만 그러나 기적을 통해서 식어진 가슴에 불이 타기도 해요. 기적을 통해서 느슨해진 신앙이 다시 옷깃을 여미게 되는 다시 조여매게 되는 기회가 된단 말이지요. 지난주에 묵상하면서 제게 주셨던 마음들을 제 페이스북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잠시 잠깐 소개해드리면 온 나라가 편치 않다. 메르스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 정부에 대한 불신과 실망,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전망, 청년 실업 문제의 극대화, 곤두박질치는 경제, 가족관계의 깨어짐과 상처들, 그 무엇도 소망이 없다. 그 어떤 것도 대안이 없다. 그 누구도 희망을 말하지 않는다. 아니, 결코 희망을 말할 수 없는 현실이 가슴 아프다. 모두가 힘든 때다. 서로를 탓하고 비판하기보다 지금은 격려가 필요하고 칭찬이 필요하고 응원이 필요할 때이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 한 사람이라도 먼저 실천하다 보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나라가 될 것이다. 예.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전교인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답변 안 해주시더라고요. 예. 제가 속이 좁았으면 삐졌을 텐데 그냥 다 품고 지내가려고요. 예, 뭐 그러니 부산 분들이니까 오늘 그러니 하고 그냥 이해하려고요. 자, 여러분들 옆에 분을 좀 바라보면서 축복 한번 할까요? 자,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응원합니다, 기대합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 저는 우리 양지원 교회가 이것을 실천함으로 변화되어서.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예.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점치던 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 점치던 한 여인은 귀신이 들린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이 바울 일행을 여러 날 동안 따라다니면서 대단히 귀찮게 합니다. 큰 소리를 지르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17절 말씀해 보면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자라 얘기합니다. 제대로 잘 말했죠. 정확하게 말했죠. 그런데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옳은 말 같지만 이것은 아주 비꼬는 듯한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귀신이 바울과 실라가 어서 자신들의 눈앞에서 사라져 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꼬는 듯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반응을 좀 보겠습니다. 18절에 말씀해 보면 바울이 심히 괴로웠다고 얘기해요. 심히 괴로웠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 그런 분위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데 대단히 방해를 한 거예요. 참다 못한 바울이 귀신을 향해서 귀신 들린 여인을 향해서 명령을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때 귀신 들린 여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즉시 떠나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뭐가 생깁니까? 점치던 여인의 주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왜 화가 났을까요? 성경의 19절 전반절에 보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돼 있어요.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귀신 들린 여인이 점을 쳐줌으로 얻어진 소득이 있었어요. 그것으로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생계가 막힌 거예요. 돈줄이 막힌 거예요. 이 주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귀신 들린 여인들이 가서 점치면서 받은 그 금액을 가지고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귀신이 나가니까 이제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으니까 꾸준히 들어오던 수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주인이 화가 나겠지요. 당연히 화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이른바 영업 방해 혐의를 걸어서 관리인들에게 넘기잖아요. 20절 21절 말씀해 보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돼 있어요. 당시 로마 정부는 유대인들을 대단히 경계했습니다. 유대인들을 대단히 주목해서 봤어요. 왜냐하면 종교적 이유로 폭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게 주목하여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 지금 여종의 주인이 문제 삼는 것이 바로 이것을 삼고 있는 거예요. 교묘하게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교묘하게 그것을 이용해서 이들을 훨씬 더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핍박하도록 받게 하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어떻게?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그 모든 것들을 교묘하게 이용하여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2절, 23절에 보니까 주위에 사람들이 있었던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납니다.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는 일이 벌어져요.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니까 로마의 관리자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적절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그저 가서 옷을 찢고 그 사람들 옷을 찢고 매로 치고 감옥에 가두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늘상 있어왔던 일이에요. 어쩌면 우리에게는 생소하진 않아요. 복음을 전할수록 핍박은 더 강해졌고요. 복음을 전할수록 박해는 더 심했어요. 늘상 있어왔던 일이에요. 예상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면 핍박은 당연한 거예요. 박해하는 것 당연한 거예요. 방해꾼들 생기는 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복음 전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렇다면 복음 전하는 거 포기하고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상 가능한 일이잖아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 당하지 않을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방해를 받기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복음이 아니면 당하지 않을 어려움, 복음이 아니면 방해도 받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해야죠. 분명히 예상된 일이지만 이 일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래도 복음 전해야죠. 복음으로 살아야죠.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야죠. 아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복음을 전하는 삶 대단히 중요해요. 자, 이렇게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합니까? 오늘 본문의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되어 있어요. 한밤중에 그것도 감옥 안에서 조용히 자기들끼리 조용히 눈치 봐가면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죄수들이 듣더라 되어 있어요. 죄수들이 듣더라. 주변에 있었던 죄수들이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기도하고 큰 소리로 찬송한 거예요. 하나도 주눅들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내가 박해를 받고 내가 수모를 당하고 내가 이렇게 망가지도록 아파게 맞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주눅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더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했어요.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들이 풀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억울하게 매를 맞고 착고가 채여 감옥에 갔는데 무슨 기도가 나오고 무슨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여러분 찬양이 나옵니까? 이런 상황에 이런 기도가 나옵니까? 상황으로 보면요, 최악의 상황이에요. 밤새도록 분을 품고 안갚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해도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완전히 이들은 복음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비록 내가 처한 환경은 좋지 못해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최악의 상황이에요. 몸은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는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과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들은 완전히 복음 앞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복음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해야 합니다. 복음이 여러분들의 행동을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여러분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어떤 가치가, 기준이 여러분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여러분들의 행동을 결정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복음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복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복음으로 행동을 결정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역사를 경험할 수 없어요. 기적을 경험할 수 없어요. 아무리 기적을 경험하고 싶고 간절히 원한다 해도 전혀 복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의 역사, 기적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언제 복음이 진짜라는 것이 드러날까요? 여러분, 언제 복음이 진짜라고 하는 것이 드러납니까? 바로 이 상황을 만날 때요. 이런 상황을 만날 때 복음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만날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없는 상황, 결코 기도할 수 없는 상황, 바로 이러한 상황에 이때에 찬양할 수 있고 이때에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진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지금 상태로, 내가 지금 상황으로 무슨 기도를 할 수 있고 무슨 찬송을 할 수 있어. 사방으로 꽉 막혔는데 기도도 안 돼, 찬양도 안 돼. 무슨 찬양이야? 내 기분에 무슨 찬양이야? 내 감정에 무슨 찬양이야? 내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때, 이때에 찬양할 수 있고 이때에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진짜예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진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진짜 복음의 능력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자그마한 일에도 흔들리는 거예요. 시험 들었다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험이 그렇게 가벼운 것입니까? 아니요.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아무리 생명의 위협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데 자잘한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린다면 그것은 진짜가 아닌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진짜가 아니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 진짜 복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적 속에 변화된 신앙으로 나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적 속에 변화된 신앙으로 나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복음이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바꾸는 능력임을 아셔야 해요. 지금 바울과 실라가 당한 상황은 누가 봐도 최악의 상황이에요. 처절하리만큼 완전히 바닥인 상태예요. 23절 첫머리에 보면 많이 친 후에 돼 있어요. 많이 친 후에, 본문은 이렇게 단순하게 나오지만 본래 의미로 다시 한번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바로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은 거예요. 한 대만 더 맞으면 죽는 거예요.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럴 정도까지 매를 친 거예요. 완전히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는 상태예요. 뼈나 살이나 다 찢길 대로 찢기고 부러질 대로 부러진 상태. 또 24절에 보면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깊은 옥에 가두고, 당시 감옥의 구조를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감옥의 구조를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당시에 이 감옥에 아주 중죄인일수록 그들을 수감하는 그 감옥의 위치가 달라졌어요. 정말 심각한 중죄인이면 그들이 수감하는 그 감옥의 위치는 더 깊은 맨 끝에 감옥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은 아시죠? 모든 감옥들이 다 땅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땅속으로 다 골목 동굴을 뚫듯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위치가 바로 제일 깊해. 오늘 본문에도 말씀해 보면 깊은 옥에 가두고 돼 있어요. 왜 깊은 옥에 가뒀을까요? 첫째는 도망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쉽게 도망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중죄인일수록 더 깊은 옥에 가두도록 했어요. 두 번째는 아무리 비명을 질러도 누구도 구해줄 수 없는 상황에 될 때까지 그 깊은 옥에서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왜 깊은 곳에 중죄인을 두었냐면 이곳에 고문실이 위치해 있답니다. 사람을 고문하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거기에 위치해 있대요. 다시 말해서 본문의 이야기는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깊은 옥에 가두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이들도 고문을 받았음에 추측이 가능한 거예요.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는 상태, 매를 맞아서 망가질 대로 살퇴인 상태인데 지금 거기에다가 들어가서 고문까지 받았으니 이제는 완전히 탈진이죠. 그것도 본문에 말씀해 보면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최악의 상황을 말해주는 거예요.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요. 살아날 기운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언제 기도하고 찬송합니까? 한밤중에. 한밤중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왜 굳이 이 한밤중에라는 표현을 쓸까요? 뭐냐면 이때까지 기절해 있었던 거예요. 이때까지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정신을 잃고 있었던 거예요. 아주 어렵사리 정신을 찾았는데 그들이 뭘 합니까? 완전 기진맥진해 있는 상태에 아주 어렵사리 정신을 들고 보니 그때가 한밤중이 된 거예요. 이미 한밤중이 됐는데 그 한밤중에 그들이 하는 것이 뭐예요? 상처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지도 않았고요. 억울한 상황을 슬퍼하거나 한탄하지도 않았고요.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오직 기도와 찬송하는 일이었어요. 오직 기도와 찬송하는 일.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이 최악의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위로의 주님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의로의 주님을 강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찬송할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들의 찬양에는 힘이 있었고 기도에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을 때가 있지요. 손해를 보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지요. 또 배신을 당하거나 이유 없이 욕을 얻어먹을 때가 있지요. 아마 교인들 가운데 오해받는 사람이 제일 많은 오해를 받는 사람이 누굴까 보면 저 아닌가 생각해 봐요. 예. 아, 뭐 이렇게 오해들 하시는지. 예. 그 이야기를 들으면 상처받을 때가 너무 많아요. 힘들 때도 너무 많아요. 아, 나를 너렇게 이렇게 몰라주나.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나. 오해의 이야기들이 대기에 다 들릴 때마다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을 고쳐먹었죠. 가서 변명한다든가 가서 설명한다든가 그거 아니라고 얘기한다든가 그거는 세상적인 방법이죠. 사람의 방법이죠. 저는 믿음의 방법을 선택했어요. 입을 다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한 사람이 상처받아야 된다면 제가 받는 게 나아요. 누군가가 한 사람이 오해받는다면 제가 받는 게 오히려 나아요. 누군가가 한 사람이 아프고 힘들다면 들려오는 말과 소리 때문에 아프고 힘들다면 다른 분들이 아니고 우리 교인들은 절대로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가 받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의 목사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아픈 것보다는 제가 아픈 게 나아요. 말로 인한 상처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든 것보다는 오히려 제가 힘든 게 나아요. 그것 때문에 감당하는 게 오히려 더 나아요. 왜요? 제가 목사이니까요. 여러분의 목사이니까요. 만약에 그때그때마다 억울하다 말하고 왜 내 상황 몰라주냐 말하고 그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는 저는 입을 다뭅니다. 괜한 오해를 받으면 오히려 저는 입을 다물어요. 그리고 기도에 집중합니다. 하나님 풀어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해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잘못된 이해 속에서 종에 대한 잘못된 마음을 갖는다면 오히려 성도들에게 손해이니까 하나님 이해 지켜주세요. 그래서 원망부터 하지 마시고 기도와 찬송부터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평부터 하지 마시고 기도와 찬송부터 하세요. 생각이 바뀝니다. 아멘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아름다움이니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것은 아름다움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양지원교회가 아름답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들의 심령이 아름다워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아름다워지고 여러분들의 관계가 다 아름다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움이 돼요. 참지 못하니까 관계가 깨어지고 참지 못하니까 서로 어려운 거예요. 어색한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을지라도. 선한 목자 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최근에 칼럼을 쓰셨는데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역경 중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찬양하면 사단은 화가 날 것이다. 더 어려움에 닥칠 때 여전히 우리가 찬양하면 사단은 더욱 화가 날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비참하게 될 지경이 되어도 찬양하면 마귀가 졸도해 버릴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단의 무수한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받아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입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사단을 오히려 졸도시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찬송과 기도입니다. 기적 속에 변화된 신앙으로 나아가려면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상황으로 바꾸셔야 하는데 그것의 유일한 방법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기도와 찬송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와 찬송을 쉬지 아니하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힘을 얻을 것이고 능력을 얻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와 찬송으로 상황을 돌파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이 하늘 기적을 가져오는 능력의 통로임을 알아야 합니다. 26절에 말씀해 보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곳에 기적이 일어났대요. 기적이 일어났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 세 가지 하늘 기적이 나와요. 세 가지 중요한 하늘 기적이 나와요. 그것이 뭐냐면 잘 보시면 열리는 기적, 풀리는 기적, 살리는 기적이 나와요. 열리는 기적, 풀리는 기적, 살리는 기적. 먼저 열리는 기적이죠. 감옥은 사면이 닫혀진 폐쇄 공간이에요. 그런데 옥문이 활짝 열렸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앞뒤가 막히고 좌우가 막혀서 도저히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어디로 빠져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열린 문을 준비해 놓으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오늘 저는 꽉 막혔던 일들이 뻥 뚫리는 체험을 여러분 모두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이 열리고 사업장이 열리고 자녀들의 진로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매인 것이 풀리는 기적이죠. 살다 보면 왜 이렇게 일들이 꼬여가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일들이 자꾸 꼬이는지 그 일을 좀 풀어내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일은 더 심각하게 꼬여갑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해결하지 못할 만큼 일들은 완전히 꼬여졌어요. 얽히고 설켜서 도저히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을 직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옥문이 열리는 기적은 상황이 변화되는 기적이라고 한다면 이 풀리는 기적은 개인 안에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옥의 문이 열리고 이런 상황적으로 바뀌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이 풀리는 것은 우리를 꽉 붙들고 있는 것들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살리는 기적이죠. 기독교의 가장 큰 기적 중에 기적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기적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이것은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고유한 권한이지요.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닫혀있는 것들 또 묶어있던 것들 죽어가는 것들이 다시 열리고 다시 풀리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혹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지금 여전히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의 기도의 주제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찬송의 가사가 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주제가 예수님이 되게 하셔요. 여러분의 찬송의 가사가 예수님 되게 하셔요. 그러면 예수님의 은혜로 풀어질 것입니다. 열릴 것입니다. 살아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역사를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찬송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적은 언제나 늘상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것은 뭐냐면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되어지는 일이에요. 기적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되어진 일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면 한다고 할 때 아무 때나 기적이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만 했다 하면 다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다 기적의 현장이다. 오히려 그것이 혼란을 가져올 거리요. 관계의 깨어짐을 가져올 거리요. 심각해질 거리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기적은 철저히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적의 주도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누구든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 속에 변화된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은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임을 알아야 합니다. 왜 빌립보 감옥에 기적이 필요했을까요? 왜 이 본문의 현장에서 기적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간수와 그 집안 식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7절에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 하거늘 돼 있어요. 왜요? 모든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는 걸 알아요.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칼을 빼서 죽으려고 해요. 그래도 이 사람은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죠.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요즘 우리 사회가 책임지려 하지 않는 사회가 돼서 안타깝잖아요. 문제는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없어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렇죠? 네.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이 간수는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28절에 말씀해 보면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무슨 얘기예요? 바울은 결코 자기의 생명만을, 자기의 안전만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도망쳤죠. 만약에 그랬다면 옥문이 열렸을 때 달려갔죠. 도망쳤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요즘 메르스로 인해서 모두가 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 중에서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의료진들이 참으로 고생이 많습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피하지 않고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격리병실을 향해서 가는 그분들을 볼 때마다 참 눈시울이 뜨겁기도 합니다.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도 이 어려운 때지만 그래도 저런 분들이 계시니까 그래도 희망이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심히 안타깝게도 치료하는 의료진 가운데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전염이 돼서 어렵게 사투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지금 만약 이들이 회피 책임을 회피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건 생각하기도 싫은 거죠. 상상하기도 싫은 거죠. 의료진들이 나 살겠다고 다 책임을 회피해 보세요. 이거 심각한 거지요. 저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망갈 수 있음에도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챙길 수 있는데도 자기의 이익을 포기할 줄 아는 것. 마땅히 자기가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을 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있는 것은 간수의 모습이죠. 옥문이 열렸는데도 도망가지 않았던 바울과 실라를 그들은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영적인 안목이 변화된 거예요. 이전에는 그저 성을 소동하게 하는 한 죄수로밖에 보지 않았는데 이제는 지금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 권위를 인정해요. 놀랍지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면 바울과 실라 앞에 이 간수가 엎드립니다. 엎드려요. 엎드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들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보면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돼 있어요. 왜 갑자기 구원에 대한 질문을 할까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를 느낀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함을 경험한 거예요. 이때 바울은 간수에게 놀라운 말씀을 전하죠. 3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입니다. 본문은 주제를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주제를 바꾸고 있어요. 기적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적에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기적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경제적인 문제에 기적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늘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입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기적을 경험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기적을 경험하기보다는 나와 우리 가정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신앙이 분명히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34절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입니다. 놀라운 은혜지요. 모든 가족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친척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여 무시로 기도하고 힘을 다하여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기적 속에 변화된 신앙으로 더 힘있게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옥과 같은 세상에서 죄악의 밤은 깊어만 가고 참을 수 없는 모욕과 굴욕적인 고난에 시달리고 있는 저희들, 그러나 저희들에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놀라운 기적이 있게 하셔서 오늘의 고난을 오히려 기도하게 하시며 신비로운 찬송을 힘있게 부르게 하옵소서. 이로써 우리의 심령이 자유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 우리의 주위에 다시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을 낳게 하옵소서. 그래야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이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생각을 맞추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기적을 이루어 주십니다. 어두운 인생길을 밝게 하며 닫힌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나를 죄이고 얽매이고 둘러싼 모든 세력에서 자유케 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와 찬송을 통해 변화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바꿔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기적을 가져오는 능력의 통로인 복음으로 살게 하시는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어떤 기적보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고 기적 속에 변화된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교회와 양정교회에 나아갈 비전 위에 특별히 메르스와 가뭄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회복을 위한 기도의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